13장 31절과 32절 말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시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씨 비유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가라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즉 현세, 이 세대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고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10여 년 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내용인데 전해도 될까요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영을 제 아내에게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풉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감을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성경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땅에 뿌려져서 그곳에 사탄이 기거를 했었죠. 새가 와서 말씀을 먹었고 그 새는 사탄이라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서는 사탄이 와서 시작된 옥토밭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를 뿌림으로 사탄이 투입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겨자씨 비유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이었지만은 굉장히 교회가 커졌고 새가 깃들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한 분이었지만은 12명의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 그 다음에 2,000명, 3,000명, 예루살렘 교회 5,000명의 성도가 이만큼 늘어났고, 이방인의 교회로 교회가 퍼져가면서 1만 명, 2만 명, 3만 명. 결국, 로마를 굴복시켜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면서 교회는 급격하게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유럽을 점령을 했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복음이 넘어갔고 아메리카에서는 아시아로 왔고 아시아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되었고 현재 기독교인의 인구는 22억 명 그리고 전체 인구수의 39%, 이 정도로 교회가 커져가지 아니한 부흥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님의 이 말씀대로 교회에 놀라운 번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겨자씨 비유의 설교 내용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본다면 사실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교회가 커졌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면서 참 평화가 이 세상 위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이 39%가 되지만은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사랑은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금물의 염분이 3%만 되어도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만은 39%나 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39%라면 전 세계는 사실은 온전히 복음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교회는 순수성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핵심, 그 이면에는 거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들이받았죠. 그래서 입건이 되었는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하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하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 교회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비리가 일어나서 법정에서 다투고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또 기사화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 교회의 비리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법정에 서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러한 일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또 다큐로도 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짓밟아지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비유 이 3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평화롭고 좋죠. 새들이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커져서 큰 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면서 평화롭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감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설교와 감을 가지고 보면은 참 평화로운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종말론적인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겨우 여덟 명만이 구원을 받았으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주님의 재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은 본다는 말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신을 받아 차려야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갈수록 황금기를 맞이하는 거대한 나무와 깃들이는 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적습니다. 결단코 황금빛 미래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4절 말씀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다시 한번 대답을 안 하시면 좋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죠.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요, 투쟁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를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싸우라는 겁니다. 투쟁을 했으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을 깃들이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교회를 딱 지적을 하셔서 보여주셨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절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경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크게 부흥하고 새들이 깃들이는 평화로운 그런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해서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눈이 동그래지고 의아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로 겨자가 풀보다 커서 과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인데요. 겨자나무는 결코, 겨자는 결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는 그렇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파를 심었는데 양파가 커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며 양파에 새들이 깃들이더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일단 뭐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양파가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이상을 일으킨 것이고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셨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사전에 보면요, 겨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나 배추, 갓 유채와 비슷합니다. 이 겨자가요. 양배추와 함께 겨자과에 속해는 1, 2년생 초본이다. 몇 년생이라고요? 1, 2년생. 겨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톡 쏘는 매운맛의 향신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줄기가 1, 2m 정도로 자라고 꽃은 장다리 꽃이나 유채꽃처럼 노란색의 내장 십자가 형태로서 핍니다. 꽃이. 겨자씨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채꽃과 비슷하죠? 예, 저희 겨자씨 꽃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여기는 좀 덜 선명하죠.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크게 자라납니다. 가시가 얼마나 약한지.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겨자가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풀이죠. 채소와 같은 그런 풀 종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생인 풀인 겨자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뭔가 꼬여서 하신 말씀이다.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 그걸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는, 겨자씨가 나무가 될 수 없는데 어찌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을까?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저 가녀린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고요. 예수님께서 비꼬아서 교회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데 거기에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새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아마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새가 깃들이는 것이 과연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처음 했으면요, 중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하면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면 제가 중간에 그 말씀을 해야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뒤에도 이것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밭이 나오는데요. 길가밭에 씨를 뿌리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뿌리에서 드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이 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해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를 가리켜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새가 무엇으로 예수님 해석을 하셨죠? 악한 자였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새는 아까 악한 자라고 그랬죠. 이 악한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그럼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새는 곧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라는 것이죠. 비대해져버린,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버린 나무에, 겨자씨에 누가 깃들인 것입니까? 자, 그 새는 누구라고 그랬죠?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누가 깃들인 것을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겨자씨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겨자씨가 겨자씨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나무가 되었죠. 나무가 된 그곳에 새가 깃들었습니다. 새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사탄이죠. 교회에 사탄이 깃들였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속에 나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있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새들도 함께 멸망을 시켜버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새에 대해서 가증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시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잘 안 보이죠?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무가 된 교회에 사탄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을 먼저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을 뿌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사탄이 와서 야금야금 다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해석을 했던 이 부분이. 교회에 말씀이 뿌려지는 그 자리에 사탄이 와서 다 받아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도 보면은 이제 옥토에서 이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옵니까? 사탄이 와서 뿌려버리죠.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얽혀서 같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사탄의 역할이 이런 악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두 비유에서 보여주었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사탄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교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와 같이 변화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놓았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적인 타락, 성폭력 이미 기사화되었고 뉴스가 많이 되었지만은 끝까지 숨기려고만 그러는 성폭력들, 강간의 세속화들 그리고 이 강간에서부터 여러 가지 좋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목사님들의 타락상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로 심으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시는 것처럼 풀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풀에서 우리는 풀로 남아있기 싫다. 그래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세상과 결탁을 한 것이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사탄이 깃들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 타락상이죠. 이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알고 나면 이건 무서운 거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사실 33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 누룩 비유도 이런 성경 말씀에 누룩을 좋게 해석을 합니까? 좋지 않게 해석을 합니까? 좋지 않게 해석합니다. 누룩은 다 갖다 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상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교회가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데 타락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풀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교회는 나무처럼 이 땅 위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풀은 풀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 겨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나는 1년 있다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혀야 된다. 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는 이미 세상을 닮아버렸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성공의 가치가 교회의 방식과 교회가 그와 같은 방식을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세습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오늘은 목사가 되어라. 나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라. 이전에는요. 목사가 되는 이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었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었죠. 지금은 등 따뜻하고 배불리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세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십자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공을 강인하는 컨설팅 회사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싫어합니다. 그거 강조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습들은요,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부흥인가?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더 나무가 커져가지고 제들이 깃들일 만큼 평화롭고 더 좋아졌는가? 아닙니다. 교회는 새들이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은 세속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은 많아졌지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귀한 정신들은 팽개쳐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었고 과거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1년 초 식물입니다. 자란 후에는 풀이 되어서 죽어서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되었습니다. 풀은 풀이어야 됩니다. 풀이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풀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요, 1년 초 식물은 1년 동안 있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행인이다, 외국인이다, 손바닥 놀릴만한 인생이다, 아침에 따라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물, 1년 초 식물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죠. 순례자는요,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난 두 주간 단기 순교를 다녀온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오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것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니까 그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무처럼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이 나그네고 행인이고 외국인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외국인과 나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에게는요, 나는 겨자씨다, 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나무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 깃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풀처럼 죽을 준비를 하는 순례자, 떠날 준비를 하는 순례자, 나그네, 행인과 같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그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다 자란 후에 열매를 맺고 죽었더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인데, 비정상적으로 나무가 되었고 비정상적으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나그네이구나, 풀이구나, 그렇게 오래오래 살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다면요 삶의 자세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